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의 제목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지난주에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그 단어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그랬어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나 은혜 안 받을래요. 라고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것을 불가항력이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다른 나머지 그 교리와의 그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튤립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이 튤립은 다섯 가지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에 관해서 다섯 가지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이야기하면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칼빈은 다섯 개의 교리만 가르친 거는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길래 그 다섯 가지를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섯 가지가 이제 튤립이에요. 첫자를 이제 약자를 땄더니 튤립이 됐는데요. 사실은 순서로 놓고 이야기하면 튤립이 아니에요. 순서로 이야기하면 올팁이에요. 무조건 선택이 이제 먼저 나와서 올팁인데 이제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꽃 이름을 만들고 그 꽃 이름이어야 잘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개 중에 나는 네 가지는 믿는데 하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서 four points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nonsense예요. 두 개는 못 믿겠고요. 세 개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nonsense예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의 교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는데 선택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조건을 보시고 똑똑한 사람만 골라서 유전자가 좋은 사람만 골라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 노 땡큐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제 다음 두 번이 이제 우리 튤립 설교가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마무리 결론으로 가기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택하여서 맡겨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졌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을 택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속해 주셔야 되니까 구속의 원인이 구속의 근거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여 주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맡겨주신 자, 즉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골라온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인간을 구속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들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아, 나 싫어요. 구원 안 받겠다니까요. 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만약이라는 말을 합시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되어진 가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가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상이죠. 그렇죠? 실제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진 거면 우리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도 다 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는 실제 상황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가상의 일이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실제로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제한속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제 믿어지게 되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먼저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지식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라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무조건 선택과 불강력적인 그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무조건 선택을 해 주셨어요. 무조건 선택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Free will.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어떠한 간섭 없이, 어떠한 영향력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선택한 것과 우리가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이미 우리가 다 다뤘던 거예요. 반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37절과 44절을 놨는데 먼저 앞에 있는 점점점 읽기 전에 있는 것이 이제 37절이에요. 37절을 먼저 놓고 보면 여기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람들을 즉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왜? 아버지가 택해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잠깐만요. 저 사람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못 받겠어요. 저 녀석이 했던 짓거리가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저는요 이 생각하면 등허리에서 그냥 식은땀이 쭉 흘러내려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렇게 방화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방화 두 건 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꼭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택해주셨대요. 그런데 나를 택해가지고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잠깐만요. 쟤요? 쟤는 안 돼요. 저 녀석은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국민학교라 그러니까 내 나이 나오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승가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시주살 짊어지고 고개 7개를 넘어가서 걸어가서 시주하던 녀석이에요. 나 그런 녀석 못 받아요 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약속합니다.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나에게 맡겨주는 사람 내가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4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저쪽에는요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잘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전교 2등이에요.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쟤는요 쟤도 좀 택해서 나한테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친구를 이끌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끌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몰래 나가가지고 야밤을 몰래 나가가지고 그 친구를 살짝 데려다가 우리 안에 마치 양을 우리 안에 넣듯이 우리 안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낚시를 하다가 그물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 아래 고기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물을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겨야지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에 물론 그물이 낡아서 밑이 찢어졌다든가 또 어부가 힘이 약해갖고 못 끌어당긴다든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물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러면 고기를 다 놓치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어부는 한번 그물에 당겨져 있는 고기를 이끌어 당길 때에 그 그물 아래 있는 고기는 막 발버둥은 치겠지만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당연히 끌려오겠지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딱 묶어서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그 밤에 칼을 확 빼가지고 칼을 한번 휘둘렀던 적이 있어요. 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이 칼은, 이때 칼은 베드로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사도 바울도 바울과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 이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면 또 우리의 들지,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목장들, 양, 우리 같은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목자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목자였을 때 양을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이 관리하고 있는 그 목장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람 목자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람은 계산을 잘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들어올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단어를 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할 때 이야기 했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지금 눈동자를 마주치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은 다 이렇게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미리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는 게, 그냥 knowing about이 아니고요, know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부르고 있는데 이 부르는 것도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귀로만 들리는 그런 부르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부르는 부름이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도 그 사랑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여보, 아들아 라고 부르듯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29절과 30절에 놀라운 순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구원에 관한 순서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 다 했던 건데 정리해 볼게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미리 사랑하시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리 사랑하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결국에는 부름을 받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아,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 사람, 즉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던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이야기예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떨면서 아,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우리들의 가슴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그 백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이미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이 영안의 눈을 뜨고 아,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쭉 이끌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는 전적 타락과 함께 나누어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가 전적 타락인데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죄의 삭스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부활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나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하면 마지막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하면 그 사람도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결국에는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그걸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잠깐만요, 부활을 하면 내가 지옥을 간다고요? 나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저항할 수 있느냐고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일단 돌문을 열어놔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예수님. 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나 지금 다시 살아나면 농사 져야 돼요. 나 지금 다시 살아나면 돈 벌어야 돼요. 나 지금 살아나면 내 누이들하고 또 재산 다툼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 잠깐만요. 나 골치 아픈 게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나 부활 안 할게요 라고 저항할 수 있나요? 죽은 자는 저항을 못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저항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두 번째로 신생, 새로운 삶, 새 생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출생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두 주, 석주 동안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고강명 선교사님의 주빌리 딸이, 막내딸이 누뚱이가 태어났고요. 아, 그리고 어저께는 오하카에 있는 우리 진실 사모님 그리고 이길로 선교사님의 첫 번째 딸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들이 잠깐만요. 아, 내가 지금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조금만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여기가 멕시코잖아요. 여기 멕시코 시리도 아니고 오아카인데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 안 나갈래요. 라고 아기가 선택할 수 있나요? 출생은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출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없어요.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로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와 관련될 수 있죠. 영적인 창조와 관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한때 온 우주에 한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고요. 식물 만들고요. 고기 만들고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니 창조물이 생긴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때 피조물들이 잠깐만 하나님, 앞으로 지구가 타락하게 될 거고 환경오염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멀리 생각해 보니까 지금 창조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어요. 또 피조물 이야기를 하니까 네 번째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만드심이에요. 만드심을 영어로 workman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창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형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그래요. 만들어짐을 당하는 작품들은 아무렇게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강대상에 예쁘게 꽃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헌신예배, 저녁예배 때문에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꽃을 만들 때에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는데 꽃을 꽃꽂이를 할 때 꽃이 잠깐만요. 거기 자르지 마세요. 조금 위로 자르세요. 잠깐만. 나 개 옆에 놓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작의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에 관해서, 우리의 거듭남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행한 것인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보태드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결론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고 그것 붙잡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능력이 100%의 순금과 같은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순수한 구원의 능력에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공로를 1%를 더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첨가시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구원의 은혜라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더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고 돌멩이 들어서 그냥 떼거지로 몰려져서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 죽였을 때에 옆에서 옷가지를 들어주면서 부채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갔지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잠깐만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을 위해서 세웁니까? 나 당신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 한순간에 확 붙잡혀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4세기에 살고 있었던 어느 청년이,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법 잘 사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살고 있는 그 삶의 의미,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재밌는 삶, 멋진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헤매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도 해봤고요. 대학도 갔고요. 논리학도 공부해봤고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생활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들어오는 소리인지 가슴속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소리가 하나를 들었어요.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취하여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그냥 자기와 친한 친구에게 막 달려가서 그 친구가 알리우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확 땡겨다가 막 정신없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참회로 혹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한국의 홍역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죠. 또 독감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예방주사를 맞히게 되는데 아이들이 예방주사, 엄마 나 예방주사 맞을래? 여기다가 놔주세요. 여기다가 놔주세요. 그런 아이가 누가 있어요? 그냥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자지러지는 거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달려들고 엄마가 달려들고 아버지가 달려들고 확 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그냥 주사 넣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불강력적인 은혜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딸의 이야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나이가 30살이니까 잘 컸죠. 근데 얘가 어렸을 때에 그 경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루는 하룻밤에 세 번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세 번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머전시 룸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룻밤에 세 번을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척추 있는 데서 골수를 뺐는데 세상에 마취도 안 해요. 아버지인 제가 이 가느다란 이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그 딸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아이를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검사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의 노 땡큐, 말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